손목 통증에 거기 5번에 보면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으며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가 아니면 110쪽으로 가보시면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법은 그림과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한번 하고요. 손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뻗게 하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을 하면은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자가진단법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허리 많이 다치는 부분이죠. 요통입니다. 요통. 대부분 잘못된 자세와 근력 유연성 부족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만큼 좋은 관리 방법은 없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력 약화된 것, 근경직 조직의 퇴행성 변화로 오는 요통이 시작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평상시 잘못된 자세를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교정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치료 회복에 좋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증상은 등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 시작해서 다리 앞에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이 반사통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어 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다리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가 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러 앉아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통 예방, 요추의 안정화 운동. 요추 안정화 운동이 필수적인데, 요통은 급성 요통이 있고 만성 요통이 있답니다. 만성은 이제 일정 기간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합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발생을 하고요. 급성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누워가지고 그 요통 운동법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여러분 요통 요거 예방하는 그 많이 기구들도 많아요, 요즘. 그 다음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을 언제든지 굽히는 거.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무릎을 펴서 들어올리는 거. 바로 허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혀서 무게중심 낮춰가지고 무릎을 펴서 들어올림으로 이제 예방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물체는 최대한 가까이,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들어올리고요. 그리고 허리로 펴지 말고 다리로 펴서 무릎으로 펴서 올린다는 거. 만약에 한 손으로 들어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이렇게 지지면을 앞뒤로 이렇게 지지면을 넓힌 후에 무릎을 굽혀서 또 중심을 낮춰서 무릎을 펴서 올린. 모든 건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서 하는 게더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질을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그림에 나왔죠, 그죠? 요 지지면 나오고 무릎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게 습관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목 통증을 보겠습니다. 목 통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이를 올려다보는 작업을 많이 할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침상생활하는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거북목하고 일자목과 같은 그런 변화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땡기고 또 어깨, 팔,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고요. 현기증,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고요.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팔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자,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입니다. 여기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기고요.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히고 지그시 양손을 눌러주고. 자, 이것은 제가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늘릴 때 손으로 뒤로 제끼고 저항을 주고 반대쪽에 밀어 저항을 주고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은 팔꿈치 통증입니다. 팔꿈치 통증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외측 상가염과 내측 상가염이 있습니다. 외측은 팔 여기 뒤에 여기 뒷부분이고 외. 그다음에 내측은 팔 안에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가지고 테니스 엘보라고 해 가지고 팔꿈치 내 외측 상가염이고 내측은 골프 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내 골프 팔꿈치라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거나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할 경우에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해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히고 젖힐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고요. 무언가를 세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굽히고 펼때 통증이 생기고 팔꿈치 예측이나 내측 부위에 압통감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여기 그림이 나오듯이 네 가지 그림이 나오죠. 손가락 깍지 끼고 손바닥 밖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천천히 펴는 거. 그리고 2번은 이제 엎드려 가지고 그몸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향하게 하고 네발 이렇게 기기 자세를 취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손등을 잡고 당기는 거. 또 반대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팔꿈치 통증 예방 방법이랍니다. 자,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체위 변경,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동작들은 체중을 지지하는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발가락 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이나 주위 연부 조직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한 후에 경과된 시간과 손상 부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이제 3단계로 나오는데 1단계는 약하고 2단계는 조금 더 심하고 3단계는 더 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단계의 특징. 1단계는 작업 중 통증이라든지 피로감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면 없어졌다가 또 며칠 동안 지속됐다가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는 게 1단계라면 작업할 때부터 시작해서부터 통증이 나타나는 게 2단계랍니다. 몇주 동안, 몇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요. 3단계는 이제 휴식 중이거나 일상적인 움직임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게좀 심하지요, 그죠? 3단계로 진행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로서는 초기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기 이후에 치료가 있는데, 초기에는 24시간에서 하루에서 3일 정도 치료하는 기간이죠. 72시간에. 휴식과 냉찜질, 압박,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이런 방법으로 초기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보조장치를 착용할 수 있는데 외상을 입고 빨리 움직이면 손상이 심해지며 회복이 더디답니다.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도 통증과 부종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며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냉찜질하는 부분인데 얼음이나 차가운 물질로 온도를 낮추고 조직 온도를 낮추고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찜질을 한다고 합니다. 얼음주머니는 2시간마다 20, 30분씩 하는 것이 좋고요.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냄찜질이 좋지만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손상 부위를 압박하는 압박 붕대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손상 부위를 축적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줄이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압박 붕대가 좋은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올리기입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을 혈액 심장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죠. 부종을 줄인대요. 그 다음 아픈 부위 고정입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되어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도록 합니다. 약물 처방,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복용. 그 다음에 급성기 이후로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물리치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온열치료를 하잖아요. 온수포를 해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적외선 초역 수유치료 그 다음에 전기 저주파 고주파 해가지고 전기광선치료도 하고 또 견인요법도 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근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할 수도 있답니다.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시켜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맨손 체조로서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의 목적은 다섯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 긴장 완화, 부상 예방입니다. 또 유연성 증진, 관절 가동 범위 넓히고 또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운동 신경을 촉진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언제 스트레칭을 하느냐, 몸이 찌뿌드하고 뻐근할 때 작업 시작하기 전후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후에는 꼭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같은 동작을 5회 내지 10회로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는 5초 내지 10초 정도를 쉽니다. 천천히 안정되게 하고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하고 통증은 근육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느끼지 않도록 해놓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전 자세로 10초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호흡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사의 감염 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예방.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병원성 미생물이 생체에 침입을 해가지고 정착이가 증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감염. 그래서 그 조직을 손상하게 동반할 때는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생물은 뭐 바이러스 세균도 있지만 뭐 진균, 곰팡이 진균 같은 거, 기생충, 스피로에타라고 매독 이런 것도 다 감염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감염을 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요양보호사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감염 예방을 할 일은 보호장구 지급, 마스크라든지 뭐 장갑, 그리고 예방접종, 그리고 정기적 건강검진,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죠.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접촉하고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이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선 질환을 가진 대상자 접촉하지 않는 것, 손 자주 씻는 것, 적절한 소독법.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을 여기 직업성 감염 질환으로 이렇게 걸리기 쉬운데 거기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 12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먼저 120페이지 보면은 결핵이라는 부분을 볼까요? 결핵. 이 결핵은 결핵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에는 사망 1위였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항생물질 발달해 가지고 아주 뭐 그 저조합니다. 격감해 가지고 그 결핵균 감염으로 그래도 요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해서 감염 질환을 해서 신체 여러 부분에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을 하기도 하고요.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 호흡기로 2주 이상 기침, 가래 피가 섞일 수도 있고 호흡곤란, 흉통이 오고요. 발열, 야간에 땀 흘림,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신 피로, 무기력감.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법은 여섯 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서 술과 흡연을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요즘 보건소에서 다 검사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는 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2주 내지 3주 이상 기침이나 발열, 체중 감소, 수면 등 식은땀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이 결핵균이 섞인 이 미세한 가래 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으실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을 꼭 착용하래요.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를 사용하는 물건도 함께 쓰는 것은 결핵에 걸린 대상자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건 괜찮대요. 호흡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햇빛에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기 때문에 일광소독이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 부분은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A형과 B형 사람이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뭐 신종 인플루엔자 뭐 해가지고 요즘 많이 그 전에 한 사건들이 있었죠. 독감. 갑작스런 발열, 두통, 정신 쇠약감, 마른 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그래서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되기 시작해서 증상이 생긴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요양보호사는 쉬운 게 좋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발병 요인은 오래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익히지 않은 굴 해산물이라든지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채소 또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또 염소 소독이 되지 않는 물 섭취 또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등등으로 이 장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 어떤 그 관광 가지고 뭐 회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 좀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다 증상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122페이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령 이렇게 이라고 합니다. 관리법은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사 감염된 경우에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 요양보 업무를 중단하고요.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음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발병 요인은 옷이나 침구 접촉할 때 유충이나 충난 이런 것들이 옮겨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에 48 내지 72시간 동안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옴 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서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요. 11월부터 4월까지는 적다고 합니다. 옴에 걸린 환자와 접촉할 때 친구라든지 뭐 의료기구 등을 같이 사용해 간접 전파가 있고요. 약간의 과려움증, 옴 진드기 굴이 보이고 가족과 함께 발생하게 되고 관리법은 옴 진드기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든지 동거인 대상자에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같이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내입 침구류에 뜨거운 물로 10분 내지 20분 동안 세탁한 후에 건조하고 세탁한 후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 동안 일광소독 햇빛이 쬐도록 널거나 다리미질한 후에 사용한대요. 알레르기와 혼돈하기 심으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제 약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피부약 뭐 이런 것들을 몸에 골고루 바르고 또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애완동물에게 오음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니 과거에는 좀 있는데 요즘도 있는가 보죠. 그래서 두피 주위에 머리카락을 잡고 암컷은 3개월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석회를 생산하고요.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에 접촉하여 감염되고 침구류나 머리 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1년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가려움과 굵은 상처, 석회 등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니는 살충 성분이 포함한 산후 제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안전하고 우수한 효과가 있는 편이지만 석회가 없어지지 못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리법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치료제도 머리 일정 간격으로 자주 감고 또 귀가시에 옷을 세탁하고 샤워 목욕하고 그 다음 뜨거운 물로 이렇게 건조하고 모자도 그 다음 모자, 스카프, 코트, 스포츠, 유니폼, 머리 리본, 머리 핀, 빗, 옷솔, 수건, 옷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나 사용된 다른 물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합니다. 침구류나 수건, 옷장 등에 떨어진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합니다. 감염된 대상자의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제 397쪽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그 정서지원 서비스라는 게 생각이 나죠. 그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1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3가지가 있고 치사청소세탁 그 다음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두 가지가 있죠. 일상업무대행, 애출시동행. 근데 정서지원서비스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예,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말법 격려 상담, 말법 격려 1호, 그 다음에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 세 가지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의사소통 도움을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서전 서비스 중에서 의사소통 도움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전공적인 대학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의사소통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에는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서론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로 유익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런 말을 소개했죠. 뭐 맞아 맞아 이런 거 했죠. 한번 소개한 적 있죠. 맞아 맞아 다 괜찮아 당신 덕분이지 얘기 안 했나요? 아 그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공감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죠? 이제 무슨 일이든지 긍정형을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꿔서 말하려고 예를 쓰시고요. 또 부정형을 의뢰형으로 바꿔서 말하려고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도 목사님 강사님 또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감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부정적인 말은 안 돼요란 말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을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이게 훨씬 좋은 말이죠. 직접 가능한지 알아보고 또 답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훨씬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의사소통 기법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형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줄 서세요 줄 서요 줄 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의뢰형으로 기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의뢰형으로 그리고 플러스 대화법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야? 그러면 예. 그러고 이제 딸이 이제 딸을 이름을 부릅니다. 딸아 이것 좀 해다오. 예. 그래도 기특해. 근데 대답 안 하면은 덜 기특하죠, 그죠? 그런데 네 엄마, 네 아빠 이렇게 하면 더 좋아. 플러스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만큼. 그래서 의사소통은 그만큼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여기 의사소통에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질이 좌우된다고요? 인간관계의 질이 좌우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넷째 줄, 중장년 여성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양보호사도 대상자, 가족, 동료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술?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의사소통은 뭐냐? 전화 받는 거 생각하면 돼요. 송신자,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송신자가 전화를 거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신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수신자가 네, 무슨 동입니다. 누굽니다. 그래가 통화가 되지. 만약 한쪽에서 여보세요 했는데 아무 대꾸 답변이 없어요. 그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통화 단절 안 되잖아요. 이러듯이 송신자가 있으면은 뭘로 하느냐면은 언어적인 방법이 있고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제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언어적인 것은 막 눈물 짓고 또 그다음에 몸짓 다른 거말 위에 행동으로 하는 걸 비언어적이고 말로 하는 것을 언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나 비언어적인 도구를 가지고 주고받고 바꿔주고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왜 의사소통이 필요하느냐 한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필요성. 의사소통이 필요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이제 어느 입장에서 보냐면은 요양보호사로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우리가 더 확실히 더 와닿습니다. 이 의사소통 정의를 내려놨죠. 의사소통이란 첫째 줄 둘 이상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하여 공통적 이해를 하고 듣는 사람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이 의사소통이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줄쳐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둘 이상 항상 혼자 하는 것은 독백이잖아요. 의사소통은 꼭 둘 이상이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 소통하는 거. 자, 왜 필요하느냐? 필요성. 가나다라마. 그래요. 다섯 가지죠. 1, 2, 3, 4, 5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줄쳐야 될 부분이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 여기다가 줄치시면 됩니다. 무엇에 도움이 준다고요? 신뢰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 거기다가 줄치시고. 세 번째는 깊이 이해 서비스 질 향상. 네 번째는 효과적으로 표현 좋은 관계 형성. 다섯 번째는 업무 협조. 자, 먼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와 가족들 간에. 이제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어르신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신뢰 관계를. 그러니까 대상자와 가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로 측량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서 상처도 주지만 지지도 주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역할 여섯 가지가 있죠. 정관숙 말동옹이라고 해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의사소통으로. 아,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 아, 그러세요. 오늘은 좀 어떻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신데요. 엄마 이렇게 의사소통으로 해서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관찰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으로 정보 수집은 원활한 의사소통은 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케어하는 어르신은 전부 다 아픈 어르신이거든요. 몸이 다 건강한 어르신이라기보다는 뭔가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인 면, 청각적인 면, 시각적인 면, 감각 기능이 저하로 의사 표현이 너무 힘들어요. 잘 청각장애를 잘 안 들리지요.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태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하면은 대상자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센터 직원들과의 어떤 관계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내 생각을 잘 표현함으로 해서 공감을 높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혼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근무하고 또 뭐 다른 간호사도 근무하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도 있고 다 근무하는 분야 팀들이 많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협조가 되죠. 사례회의, 보고회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이 다섯 가지가 됩니다. 자, 39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것은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이 얼굴 표정,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으쓱거림 뭐 이런 거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비언어적인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음성, 청각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요소다. 이렇게 그 프로테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은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등 이게 55%나 이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음성, 크기, 억양, 속도 등이 따라서 38%. 그 다음에 말 내용이라든지 표현력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는 자세, 용모,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고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비율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보죠.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적 상태와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차이로 인해서 편차가 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감정은 표현을 방법도 다르고 어휘 사용도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강도라든지 억양, 방언, 속언, 사투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되고 또 병행해서 비언어적인 표현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